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으로 짧은 구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저는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일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같이 와서 예배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를 더 실실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우리가 4절부터 오늘 4장 13절 어제 지난주까지 히브리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심에 대해서 논증함을 드러냈습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조하면서 탁월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보여주는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는 곧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지역을 붙여서 인간 예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사역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역.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의 삼중직이 있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냐?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자, 곧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격 조건이 엄격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리고 아론의 후손에게만 이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 해서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은 또한 제사장의 자격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제들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역시도 어느 때 어느 사람처럼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날 뿐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죠. 대제사장 역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죠. 죽게 되죠.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는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으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바친 속죄 제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로는 본질상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의 근거에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시한부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그렇게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약시대는 매년마다 번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듯이 신약에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자신의 제물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달리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으로 오늘 4장 14절에 뭘로 표기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 말하죠. 큰 대제사장.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이유가 뭐겠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그들은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한 마리의 몸을 입고 성령을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은 가졌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므로 자기를 위해 속죄시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죄인들이 신정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계신 것이 모세일법 시대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다른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이 말합니다. 시편 110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나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 잡아간 조카 롯과 소돔 거민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환영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러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7장에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요 3절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다 말씀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의 보혈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 피로 드린 제사와 달리 속죄의 효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니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불화한 상태를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취하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유가 뭘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죄는 없다. 그 전에 어려운 그 개역 성경에서는 채울한다 말씀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동정한다 단어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히 인생들을 동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받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시고 인생에 쓴 것을 또 쓴 자를 맛보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께 서로 가장 잘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동병상련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이제 자연 치료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암 치료하면서 나는 뭐 먹었고 뭐 이런 치료해서 좋아졌고 그래서 나눕니다. 왜? 같은 병을 앓기 때문에 잘 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께 동정하고 돕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왕궁에서 호화롭게 왕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서민의 애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낙도천한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깊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고난에 찬 인생을 사셨는가? 또 어렵고 그런 험난한 시험을 당하셨는가? 여기에는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도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판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론하실 거예요. 예. 아버지, 내가 인생 이 보고 살아보니까 믿음 지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훌륭합니다. 누가 변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다. 이것이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면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에 상처 있는 일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동정은 불순한 동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들에 죄는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순결하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기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아이고 저 못된 놈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더 아시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잘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당연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으며 다시금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라? 뒤통수 긁어가면서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라 담대히 가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14절에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네.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굳게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는 박해와 회의가 난무하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는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라.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알려주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이사가 통치할 때는 누가 주의였어요? 가이사가 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소만학교에 속사된 폴리카비예요. 이 폴리카비 요한의 사도를 직접 만났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교육 속에서 자신이 이제 소만학교의 감독이 됐고 폴리카비 됐습니다. 그 이름 폴리카비입니다. 근데 박해 속에서 가이사가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유혹이 옵니다. 유혹 속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은 뭐라고 볼까죠? 지금까지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로 힘입은 내가 그의 종된 내가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난 주의 뜻대로 당하겠다.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이러하이하면은 화형을 당하는데 불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또 몸에 피가 흘러서 그 화형의 불을 끄고 그리고 결국 숨기겠다는 그런 일화가 나와요. 자 누가 주란 얘기예요? 가이사가 주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유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윈주의에 살면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의 고백이 우리도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서서 그 앞에 내가 하는 신앙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세속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그의 모습은 바른보다 이 신앙의 고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회의와 의심이 난무한 냉숙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다시 한번 주는 도전과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은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익히 알고 있고 공식화된 그런 고백으로 14절에 언급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이제 다음 9월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첫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듣는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들을까요? 마가복음 중간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중간에도 저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또 후반부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입증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주단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아들이란 단어를 쓰면 그 당시 개념으로는 동등하다, 똑같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의미로 부각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에 동등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라. 우리가 삼위일체를 볼 때 각 위격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죠? 같죠. 그렇죠?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한 아버지라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니로다. 이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와 같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 그걸 갖다 붙였어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자신들이 못 죽이니까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신앙에 고백했던 고백이고 또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서 신앙에 고백을 하면서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물고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물고기 사인에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예배 주소로 가죠. 그럼 물고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익투스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첫 글자의 다섯 글자의 이니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익투스예요. 처음에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그들은 누구예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구절은 그냥 상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 의식 갖고서 마가 자신이 복음서의 서론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뭐다고요? 기름 부은 자다. 이런 의미를 헬라어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문화와 관습과 정통을 포함한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한국말에 쓰는 단어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만이 통용되는, 그죠? 우리만이 통속되는 그런 문화와 또한 관습과 전통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속에 빙산의 일각처럼 의미가 그 가운데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문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못했죠.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는 문화가 있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당시에 왕, 그죠? 왕.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 세울 때 그렇게 기름 부었어요.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책무를 맡기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이 없는, 기름 부음이 경험이 없는 문화를 가진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요? 예수가 기름집 아들래며? 주유집 아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사역의 의미인데 그가 오셔서 이제 승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과 도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 이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단어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가 주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처음 쓰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사용한 주라는 단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당시 그리스 사회는 뭐가 많아서? 주가 많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수로 키리오이라고 이 주들의 복수입니다만 수많은 하나님과 수많은 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의 그리스 문화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합니다. 그리스 문화는 다신론이에요. 그 신들은 다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있어요. 어느 영역의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신들이 통치 영역 속에서 자신의 영향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죠. 하늘에 번개를 내리고 그러죠. 바다의 신이 누구요?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 죽음의 신 하데스, 지혜와 용기의 신 아테네. 그런 신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그리스의 문화 특정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라는 개념이 주예요. 신론의 용어죠, 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들은 너희들이 만든 신화의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이 있고 한 분의 주가 있다. 더 갓, 그죠? 더 로드. 이렇게 다신론이 아닌 위신 개념으로 이 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신 문화 속에서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하나 그리스도 신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시로 깨달은 것은 너희가 다 신화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하나님, 한 로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린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게 들린 것이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신들이 누구의 몸을요? 사람을 묻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한 주단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큐티하면서 8절에 13절 그 당시 그들이 신관 개념 또 전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들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생소해요? 생소하잖아요. 생소하잖아요. 바나바는 누구라고? 지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지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왔기 때문에 이들은 신이다라고 그 신을 경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어서 찢으면서. 당시 인간의 몸은 있고 잠시 신들이라고 주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뭐냐? 퀴리오스 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사도는 오직 한 분만의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주라는 개념을 바울사도가 이 단어를 인용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설명이 안 되는 비유대인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선교 변증어다 그래요. 뭐라고요? 선교 변증어.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내용을 증거하는 용어로서 주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어디다 갖다 쓰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주 개념이 뭐요? 많은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계시를 받고 깨달은 그 유일신의 속에서는 누가 있어요? 한 하나님이 있고 한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헤이스 데오스. 그래서 복수가 아닌 남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 키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왜 사용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비유대인들에게 그 신적 본질과 그분의 신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미가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주다라면은 뭔 소리야 하는 거야. 그래서 본질이 한 분이신 그분의 본질이라면 신분은 무엇이냐? 통치하고 그분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역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역이 이해가지 않는 그 비유대 문화 속에서 뭐라는 단어를 써요?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선교 변증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해 너희가 예수를 누로 받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뿌리를 내리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는 뭘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 서신의 이 복음서에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의 대상으로서 선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차용한 것이 뭐예요? 큐리오스라면은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인들한테 역시 비유대 문화 속에 있는 그들한테 아 그리스도가 진리 그리스도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 누구한테 적용됐느냐? 이것은 누구한테 적용됐냐면 가이사 누구요? 황제한테 쓰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신의 아들이 가이사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황제가 제국의 수호신으로 통치하고 제국 통치 이대기를 종교화해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로마 통치 세상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가는 이 시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가의 신앙적 고백이고 선언이고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복음이 결국 뭘 가져다 줘요? 승리를 갖다 주잖아요. 승리의 선언이 시작이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의 선교 변증어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로마인들 이해를 돕게 한 선교의 변증어고, 바울의 선교의 변증은 퀴리오스, 그 대상이 그리스인들에 대해서는 주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표현은 잘 들으면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누가 주예요? 가이사가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폴리갑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서 뭐예요? 죽음을 먹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로마 제국의 통치 사상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의 선포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형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이 숨을 거두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 고백했는데?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가 선언하는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제 끝부분에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백부장이 인정하고 최종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비브리칼 에코, 이게 산울림 있죠?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 하면 다시 뭐가 들어와요? 야호 하고 되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마가의 선언인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이제 전한다. 라는 선언의 시작이 이게 에코, 산울림이 돼서 최종 선언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고백에서 들어와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맞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시제, 현재 시제, 그 당시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현재 시제는 헬라의 문법에는 ing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서 맞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15장에 서로 울려 퍼지면서 처음 나온 구절이 끝에 반복시키는 것, 처음과 끝이 서로 대조를 이어가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문학적 구성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 그런데 마치 새가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듯이 처음과 끝이 대조돼서 저자가 의도하려는 말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끝이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가복음의 시작이 신앙 고백의 선언이에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다는 고백의 선언을 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속에서도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히브리 저자는 그 앞에 언급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탁월성, 초월성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성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견고하라 다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것은 단단히 꽂히는 거, 쫙 달라붙어 있는 거.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은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듣는 저자들은 옛 신앙의 자리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조짐이 많았어요.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내려놓고 옛 것을 붙잡으려는 그들. 이런 이유로 히브리 기자는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3장 14절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누가? 가이사가 주관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서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다시 잡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자가 아닌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민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굳게 잡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는 말을 흔들리거나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네. 우리 신앙 고백처럼 그가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라면은 소망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힘써 견디라 말하지 않고 굳게 잡으라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잡은 손을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심히 애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여러분의 이기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들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아도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앙의 잘못된 건 삐뚤려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의 도리 고백 속에서 그것도 붙들고 지키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은 진리 얼굴만 보면은 천국 가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건 믿는 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이유를 그래서 일러주고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옷을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어요. 도리를 굳게 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도리를 살지 않으면 말씀을 이용하려 하니까 말씀의 예리함과 운동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할 때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반성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도 결산하는 그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다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가지고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도리를 다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로요? 한 하나님 한 주 대신 유일신간으로서 그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말씀은 뿌리를 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리를 다 했는지 누가 아신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 혜택이 있죠. 긍휼함을 받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제공함 속에는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꺼이 받고자 사모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더러 때를 따다 붙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돌이 되신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예배하고 그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도움을 힘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고 많이 알아도 누구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의를 힘입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을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믿는 도리의 그 앞에 행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도리 앞에 신앙 고백 앞에 이 행함 앞에 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신앙 고백하고 또 그 앞에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끼지 말고 힘써 활용하시고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나 세상 욕심에 따라 살 때 범죄했을 때도 연약함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돕는 은혜를 구할 때 또 오늘 동정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이로부터 오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주 앞에 그 도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